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 서부 명문 주립대학인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이남희 교수입니다. 지난 2021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은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현대 언어협회가 5년마다 발표하는 설문조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국 내 대학교 중 UCLA에서 한국어 수강 신청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이 학교의 한국학 연구소가 지원하는 분야의 하나인데요. 2017년부터 UCLA 한국학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이남희 소장과 대담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남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먼저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은 이남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LA에 소재하고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보통 UCLA로 알려져 있는 대학에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대학의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직을 몇 년째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UCLA 대학이 미국 대학에서 또 최초로 한국학 수업을 개설했고 또 1997년도에 학부생들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안에서 현재 사실상 90년대부터 많은 수의 대학들이 북미에서 특별히 한 140개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그중에서 98개 대학이 한국학 학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말하자면 학부 학생들이나 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의 학생들이 전공을 한국학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 한국학 연구소는 1993년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 대학 안에서도 아마 한국학 연구소의 역사는 가장 길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UCLA 한국학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 한반도 외에서는 가장 큰 한국학 프로그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교수분들 이렇게 다 방면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분들의 연구 활동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래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학생들의 경우 저희는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비거주자에 한해서 특별히 학교에서 책정하는 그 학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연구소에서 한국학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지원을 비거주자 학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이 학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성균관대에서 그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타 대학과의 그런 교류 활동, 특별히 중국이나 일본 또는 그 국내에 있는 대학들과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부 학생들 경우 저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현재 꾸준히 매년마다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해서 고려대와 연세대 그리고 서울대 여름학교에 보내는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하지 않는 학생들에도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계속해서 각종 학회나 강연이나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한국학 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학생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이 학과를 선택할까요?
1차적으로는 한국학을 하게 되면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한국 관계 관련된 모든 잡을 찾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요즘 재미있는 추세는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한류 때문에 한류에
그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부수 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문화원에도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하는 학생도 받고 우리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자,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요. 1984년에 시카고 대학에서 유럽의 현대사를 전공하셨고, 또 1990년에는 한국 현대사로 석사학위, 또 2001년에 역시 한국 현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네요.
네, 원래는 서양사 전공이었고, 원래 계획도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서양사, 특별히 이제 독일사로 그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80년도 중반에, 그 한국을 가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한국을 갔다가 사실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제 개인사에서는 엄청난 경험이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듯이 그저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것도 독일사로 박사학위 과정을 갈겠다는 생각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한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날 때였고 그래서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거의 6년 동안 지역사회,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커뮤니티 오르가나이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89년도에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사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갈수 있는 대학원은 사실 시카고 대학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카고 대학이라 할지라도 한국학이라고는 뭐 없었고요. 제가 교수님 한 분이 있어서 한국에 관해서 논문을 쓸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들어간 거였고요. 한국학이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이름도 없었고 그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쇠빵살이도 그냥 쇠빵살이가 아니고 왜 대문 옆에 있는 문간방 쇠빵살이 하는 시기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현대사를 주제로 이 미국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신 이유 좀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때참 중요한 과정인데, 그때 80년대 중반이니까 민주화 운동이죠. 사실 굉장히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는 소위 그 프랑스에 대해서 배우고, 일본에 대해서도 배우고, 일본의 학생운동, 프랑스의 유파운동, 독일의 유파운동 등등을 배우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연구 주제로 삼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풀브라이트로 한국을 갔을 때, 사실 제가 이런 논문을 쓰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의아해했습니다, 사실. 이게 논문이 돼? 이게 논문 주제로 가는 게 더군다나 박사학위로서, 논문 주제가 될수 있느냐고, 많이들 의아해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논문을 다 마치시고 한국 현대사 박사로서 또 교수 임용이 된 거네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한국학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천진난만하게 내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 나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 제가 첫 번째로 교수직으로 된 것이 유타 주립대학이었고요. 거기서 1년을 지내고 우연하게 UCLA에서 사람을 찾는다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사 논문을 마치시기까지 어려운 시간이 있으셨다고요?
일과 때문에 몇 년을 손을 놓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박스채 이 자료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제가 거의 5년을 박스를 못 풀고 있었어요. 애들 둘을 낳아서 키우면서.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논문을 끝내리라고는 생각은 못했고. 사실 제 주위에 롤마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가정사나 육아 문제로 그분께 가서 도움을 청한다거나 어떤 뭐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되지.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서 주위에 소위 어른이 없었던 거죠, 저한테는.
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 예, 제가 그렇게 강인한 사람은 아니군데, 아무래도 또그 2001년도에는 한국학이라는 게 사실 그 어린아이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한국학에 몸담고 있다라는 게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지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여성으로서 미국 안에서 한국학 안에서도 얼마 안 되는 테뉴를 받은 여성 학자로서의 책임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책임감들이 저를 지탱해주지 않았을까.
네, 좀더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민자로서 경험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미국에 안 가겠다고, 예, 한국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몇
그래서
살이셨어요, 그때?
15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춘기 시절이 무척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저뿐만이 아니겠지만 일단 영어를 못하니까 자기를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고 뭐 인종차별 이런 걸 떠나서 인종차별 같은 거는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표현할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 언어의 중요성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었던 것 같은데 문학 작품 등을 많이 읽고 미국에 와서도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많이 문학 작품을 읽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자기 스스로를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심한 좌절감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미국에서 한국학 분야에 뭐 20년 넘게 몸 담고 계신데요. 미국 내 한국학 교육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개선해야 할게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가끔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저희 그 한국학이야말로 한류의 가장 최대 수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그 한국어 클래스 등록 성장률이 44%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을 할때 확실히 그 수강 학생의 구성이 변화됐다는 걸 느낍니다. 역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뭐 70~80%는 한국인 유학생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 숫자가 20%가 한국계 미국인, 나머지는 그야말로 이제 그 다양한 미국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국어 수업들을 예를 들면 고등학교부터 시작을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좀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한국에 관한 여러 가지 연결 사업들도 본인의 진로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지 않을까.
네, UCLA 이남희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차세대들에게 이 꿈을 이루려다 보면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도움을 청할 때 누군가는 호응할 거라고 격려합니다.
인간들은 비슷비슷하다. 물론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에서 한국학이 불모지였던 시기를 개척하는 데큰 역할을 감당한 이남희 UCLA 한국학연구소 소장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 여행시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